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미국에서는 서로 인사할 때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뭐 한국에서야 뭐 인사가 없잖아요. 부활의 아침에 어떤 인사가 있어요? 그저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옛날 2000년 전부터 교회가 해온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루에 10번, 20번 만나도 서로 만날 때마다 인사한 것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들은 사람들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헬라어로 다 인사할 텐데 여러분 저 말이 뭔 말이요? 이렇게 헤매지 마시라고 헬라어 딱 한마디는 외우셔야 됩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앞에서 알레소스 아네스티,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셨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먼저 간 성도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안 되십니까? 혓바닥이 안 돌아가세요. 다시 한번 알레소스 진실로라는 말이고 아네스티 부활하셨습니다. 알레소스 아네스티. 제가 한 인사하면 여러분 알레소스 아네스티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크게 합시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아멘. 여러분 천국 가서 꼭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한 무덤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붓기 위하여 무덤으로 향하여 있었지만 그들이 무덤에 도착하여 확인한 것은 텅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무덤을 지켰던 병정들은 다 사라졌고 오직 그 무덤에 한 청년이 남아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슬퍼 절망 속에 있던 여인은 단숨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부활의 소식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베드로와 그 많은 열두 제자와 또 120문도에 이르기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만큼은요, 우리 남자들은 잠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남자들이요,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식이 왜 그렇게 세계적으로 가장 큰 축복의 소식이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부활의 축복을, 예수 부활을 통하여 얻은 축복은 새 생명의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세상 모든 종교는요, 창시자를 존중히 여기고 그들의 생가와 무덤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무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의 한 철학자가 125년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도 신기해서 친구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의 하나님께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장례를 위한 묘지로 줄지어 갈 때에도 마치 즐거운 소풍이나 가듯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행진한다. 여러분, 장례식에 감사한다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 한국 장례식은요, 곡으로 시작해서 곡으로 끝나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누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뺨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요,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통하여 얻은 축복은 새 용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날 때에 제자들 어느 누구에게도 너 왜 그랬니?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너 그때 왜 나 모른 척했니? 너 그때 왜 나 버리고 도망갔니? 너는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죽겠다고 했는데 왜 나를 도망갔니? 이런 거요,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만나는 모든 제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새 용기를 주셨어요.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이 7절에 보면은 여인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기 원하였던 장소는 갈릴리였습니다. 왜요? 그곳이 그들이 시작된 장소였기 때문에, 그들이 순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그 자리였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잘잘못을 따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부활을 통하여 얻은 축복은 새 비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다 자기 고향과 자기 옛 직업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소망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해야 될 일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소망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꼭 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중에 누가 더 높을까? 이것 가지고 시간만 나면 싸웠고, 내가 영의정일까? 네가 우의정일까?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치맛바람까지 일으켰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그들의 모든 소망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소망이 있습니다. 새 소망은 땅 위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과 새 용기와 새 소망을 확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이 뭐냐면요,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예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인들을 보세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지막 표시로 그 시체에 향유를 붓기 위하여 유향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으리라 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무덤을 지키는 청지기로만 알았습니다. 여인들은 8절에 보면 놀라고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소식을 전하였지만 듣는 자들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의 죽음과 더불어 자기의 고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이에 끼어도요, 그가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를 만났다고 증거할 때 제자들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은 성현의 가르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우리의 새 생명, 새 용기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예수 부활을 놓고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 증언을 듣고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부활은 무슨 부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래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지금까지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예수 부활을 보고 듣고 확인한 역사적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를 통하여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도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호랑이가 있다라는 것을 증거로 삼는 것과 캘리포니아에 호랑이가 없다라는 것을 증거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호랑이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동일 동시에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왜 위에서부터 조사하고 내려오는 동안에 위에 또 도망갈 수 있으니까,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캘리포니아를 동일 동시에 한 땅을 한꺼번에 조사해서 호랑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러나 호랑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를 한 번만 보기만 해도 캘리포니아에 다른데 있든지 없든지 캘리포니아에 호랑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본 사람의 얘기는요, 다 조사할 것 없어요. 딱 하나만 보면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다라는 것은요, 없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는요, 조사하지 않고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증거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은 믿겠는데, 왜? 아메라, 아메바로부터 내가 됐다라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창조주는 계시는 것 같은데, 동정녀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한 증거는 부활의 증거요.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증거신앙입니다. 증인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5절과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증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할 때마다 단숨에 달려가서 예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달려가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신앙이면 부활신앙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도 입 다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부활신앙이 사실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실패한 곳이 아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덴에는 배운 사람들도 많았고 철학자들도 많았고 또 종교들도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덴에서만큼은 바울이 가장 유창한 언어로 자기가 배운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수사학적인 미사역으로 청중을 이해시켜보려고 복음을 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결단 속에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예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대흥교회에서 30년을 넘게 설교를 하면서 때때로 제 나름대로 설교를 멋있게 준비하고 막 설교 시간이 기다려져서 이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막 확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해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된 일이 없습니다. 결론은 내가 말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하나님 광야의 나팔처럼 그냥 사용하시고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지금까지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특별히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요. 여러분의 지식과 방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웅변에 있다면 전도는 사람이 믿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혀가 녹이 쓸 때까지 전하고 허파가 다 소모되어 죽을 때까지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복음과 구원의 역사는 오직 복음 자체의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통계학적으로 성도들 가운데에서 당신이 믿는 예수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했을 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5%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복음을 못 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활신앙, 내가 예수 만났습니다, 이거 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한동안 유행했던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있어요. 김기동 집사라는 사람이요, 1년에 3,000명에서 5,000명 전도했어요. 이분이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훌러턴에서 목사하는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 고구마 전도법은 간단해요. 딱 두 마디만 할 줄 알면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마디가 예수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렵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인상 쓰고 괴로워하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지 말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소망이 없어요. 돈 벌으면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명예 있으면 소망이 없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다고 하면요, 귀가 반짝합니다. 그런데 달구다른 사람은요, 생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만 더 하면 된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 한마디만 더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힘을 잘 몰라.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한다 그러면 무서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데 거꾸로 됐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무서워해요. 그래서 하다가 머리 일이 안 되면 아, 이거 아무가 기도해 갖고 이게 이렇게 안 되나? 뭐 하다 아, 이거 누가 기도해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하면 교회 갈 수 있느냐고 전화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마디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쌩 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타민족도 간단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저 이 두 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병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올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병자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 다른 데로 가자는 거예요. 내가 온 이유가 뭐냐면 복음 전하러 왔다는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all place 만민에게 all peoples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 예수 부활의 신앙으로 기억하시고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능력 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보세요. 결론이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신앙 가졌으면 귀신들도요 아무리 약하고 강해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무서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죽을 때 시꺼먼 사람들이 나를 붙잡으러 오면 어떡하나 이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딱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만 하면 모든 악한 영들도 무서워 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마에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우리 그 문지연 집사님 와서 아마 우리 집사님이 허리 수술하고 10년은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젊은 집사님이 날씨가 흐려도 아프고 참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고 싶어도 제가 집을 가보니까 샌프란도 밸리에서도 굉장히 더 가는 아마 프리웨이에 안 막히고 와도 한 50분 걸리는 거리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늘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오늘 부활절에 오셔서 내 마음이 참 기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여건과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는 처음에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불과 3,400년 후에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그런데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초대 교회에 기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방언과 환상과 예언과 귀신을 쫓아냄과 병자를 고침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 예수가 살았을 때고 지금은 예수가 죽으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주신 축복,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귀신을 내쫓으며 어떠한 독을 먹어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는 이 능력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부활의 증인의 소식을 듣고 믿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박한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욕심 속에 취하여 살다가 죽어져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증인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늘 승리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병도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던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